사사기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어제 아침에 이야기를 잠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사기 1장에는 첫 장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선명한 사건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아도니베셋이 체포되죠. 유다지파에 의해서 체포되고 엄지 발가락 손가락이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죽였어야 하는데 유다지파가 전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영광의 탈취물로 조롱을 하고 결국은 자연사하도록 둡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갈렙의 딸 악사가 전쟁에 동참해서 승리를 거머쥔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출가할 때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죠. 그래서 밭과 윗셈과 아랫셈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이 나고 또 한 여인은 아주 풍성하게 인생이 이어져 가는 것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건의 기초,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쪽에 붙어 있는 자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떨어져 나간 자, 대적하는 자의 선명한 결말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림은 앞으로 사사기 전체에 사실 굵은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페이지를 들추든지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전쟁사가 소개되지만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쪽에 넘어지느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첫 장에 보여줌으로써 향후 모든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연약함, 그래서 그 넘어짐에 대한 그 결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자 22절을 좀 볼까요? 요셉 가문이 나오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은 유독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아주 복된 수식어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치러 올라간 지역이 그 유명한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의 원래 이름이 어딥니까?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근데 루스라는 것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분리되다.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역설이죠. 루스라는 지명 자체가 사실은 분리되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 됩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베이트, 엘,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베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루스라는 곳에 이 요셉 지파가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아주 조그만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에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여러분 그 어떤 사건과 모티브가 굉장히 유사하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유명한 기생 출신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요.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 라합과 그 가족을 나중에 밀고 들어올 때 점령을 할 때 구원을 하고 선대하는 모양새가 여호수아 초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매우 유사한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죠. 그냥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정탐꾼에게 받았는가 하면 이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한테 가리켜다오. 그러면 후에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너와 네 가족을 선대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주는가 한번 보십시다.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 보내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것이 여호수아 기생 라합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 같지만 이제 반대의 경우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선대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자기 족속의 공동체나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오게 합니까? 그냥 놔보냅니까? 그냥 놔보내요. 모르긴 몰라도 그것은 양자 간의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문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놓아보낸 그 한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면 헷족 속의 땅, 즉 가나안 원주민을 얘기합니다. 자기 족속에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중에 헷족 속의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놓아보내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일가를 이루고 성을 건축했다 그래서 성. 근데 그 성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루스라고 지어요. 루스는 방금 요셉의 가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빼앗긴 성입니다. 그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 성 이름을 따서 자기가 후에 도망가 헷족속 땅에 건설한 그 성 이름을 루스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루스성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거죠.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결국 가나안의 신과 가나안의 문화를 보존합니다. 유지합니다. 이것은 사실 요셉 지파의 굉장한 실수예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삼지 않으면 이 전쟁의 원리를 따라서 멸절을 시켜야 옳았습니다. 근데 그냥 놔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가 선명하게 정복을 한 것도 아니고 정복을 안 한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모양새로 결론이 나고 맙니다. 이 사람은 루스라는 성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성 안에서 자기들의 신과 문명과 문화를 다시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의 그 완성되지 않은 승리예요. 근데 지금부터 열거되는 모든 지파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요. 자, 성경을 좀 보시죠. 27절.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뭐하고 거주했다고 되어 있죠? 결심하고 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은 꺾어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죄가 굉장한 집요성과 고집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고집이라고 원문에는 써 있는데 여기 결심했다는 말은 고집을 부린 끝에 꺾어졌다 그 말이에요. 상대가 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그게 어떤 중독과 죄성이 걸려있는 문제는 결국은 숲을 이루어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방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금살금 자라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도 감당이 안 되고 제어 안 되는 커다란 숲이 이루어지고 말죠. 그때 가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허용을 해야 되고 용납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세속의 물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었던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 살금살금 갉아먹는 것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둥지를 틀고 이제는 뽑아내면 전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손도 못 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고 시작했다가 성경 기자는 뭘로 끝나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둘 다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점에 대한 간격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누구의 말이에요? 인간의 핑계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연약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신명기를 넘어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해서 들어간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총 빼들고 칼 들고 크기와 싸워서 힘과 힘으로 이겨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느냐 안 하느냐의 구도지 전선이 힘과 힘으로 싸워서 빼앗는 전선이 아니에요. 전선을 잘 파악해야 돼요.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여 밟으면 철병거든 아낙자손이든 넘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첫째 그런 연약함 때문에 크기 앞에 압도를 당했고 세력 앞에 압도를 당해서 그만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건 또 뭐예요? 그 말도 맞아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첫째, 가나안 족속들을 뭘 시켰다고 돼 있죠? 노역을 시켰다고 돼 있어요. 노역. 그들이 창출하는 노동력의 단맛이 컸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배우기에는 그들을 남겨둬야 더 이익이고 실익이었어요.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도 이 지주 계급들이 극렬히 오랜 세월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노동력이 사라져버리면 큰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그 불편함을 어떻게 귀족들이 감당을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경제적인 실익 때문에 매우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묘한 것들이 엉켜서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후에 모든 지파가 같은 패턴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더 보십시다. 29절. 에브라임이 제일 큰 지파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전부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4절에는 단지파가 나오는데 어떤 치욕을 겪냐 하면 아모리 족속, 제일 큰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단자손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거고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결국은 단지파가 궁지에 몰리니까 누가 도와줬는가 하면 요셉 가문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몰아낸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볼모로 노역을 시킵니다.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 안에 가나안 문화가 매우 자연스럽게 혼잡하게 섞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 개혁이라는 게 제가 한번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혁은 세상적인 정의를 부르짖는 게 개혁이 아니고 개혁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잘라내는 게 개혁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의를 부르짖는 게 개혁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 영육 간에 이 혼잡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꾸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그 과수원 같은데 농부들이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해주죠. 그 왜 하는지 아시죠? 왜 합니까? 가지를 정기적으로 쳐주지 않으면 저 뿌리로부터 올라오던 양분이 가야 될 과일로 가지 않고 열매로 가지 않고 잔가지로 쓸데없는 대로 전부 다 가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안 해준 나무의 열매는 조망만해요. 양분을 충실히 못 먹어서. 그런데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준 과실은 수박만해요. 크기가. 그 동종 과일 중에서 아주 실하게 크기가 달고 큽니다. 양분이 한 군데로만 가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두면 잡초화되는 성향이 있어요. 잡초화됩니다. 그 언젠가 이런 말씀을, 사람이 돈 있고 시간 남으면 하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돈 있고 시간 남아서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삼일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교 때 보면 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성교지에 가보면 야, 이 친구들이 참 이 1년에 한두 번 겨우 얻는 휴가를 이렇게 잘라내서 자비를 드려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속 이 잡초가 자라요. 잡초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경건의 시간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계속 뽑아줘야 돼요.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안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훈련이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계속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결국 사사기는 그 연속되는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3일 또 우리 앞에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일어나는 가나안 족속의 섞임과 유혹과 그들의 매력적인 문명을 계속 쫓아내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명제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만나야 될 사람들, 또 감당해야 될 일들, 은혜 없이, 기도 없이 이루어질 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문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고백을. 그리고 오늘 또 목요일 하루도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앞에 몸을 내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육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귀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